여기는 생명의 말씀을 전하는 KNLS 한국어 방송입니다. 전 세계에서 한국어를 이해하는 8,500만 여러분을 위한 월드 크리스천 한국어 방송은 미 합중국 알래스카주 앵커 포인트에서 전파를 송출하고 있습니다. 하나님께 드리는 아름다운 찬양과 우리의 간절한 소원을 담은 기도, 그리고 생명과 구원을 주시는 하나님의 말씀으로 여러분을 초대합니다.
오늘은 2023년 1월 26일 목요일입니다. 마태복음 6장 9절부터 예수님이 제자들에게 가르치신 모범적인 기도의 예문이 나옵니다. 제가 6장 9절부터 읽겠습니다. 그러므로 너희는 이렇게 기도하라. 하늘에 계신 아버지여, 이름이 거룩히 여김을 받으시오며, 나라가 임하옵시며, 뜻이 하늘에서 이루어진 것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이다. 오늘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시옵고, 우리가 우리에게 죄 지은 자를 사하여 준 것 같이 우리 죄를 사하여 주시옵고, 우리를 시험에 들게 하지 마시옵고, 다만 악에서 구하시옵소서. 오늘 첫 찬양은 방금 제가 읽어드린 예수님께서 가르쳐주신 기도의 애문을 가사 내용을 하고 있습니다. 여러분께서도 마음으로 찬양에 동참해 주시길 바랍니다.
Our Father, which art in heaven, hallowed be thy name.
방금 전 우리가 함께한 찬양곡을 대부분 주기도문 찬양이라고 부릅니다. 예수님께서 제자들에게 가르치신 기도문이기 때문에 주기도문이라고 불러도 큰 무리는 없겠지만, 사실은 우리가 주기도문이라고 부를 수 있는 예수님의 기도는 요한복음 17장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십자가에 달리시기 바로 전날 밤 예수님께서 하나님 아버지께 간절히 기도드린 내용이 요한복음 17장에 나옵니다. 이제 곧 예수님께서 세상을 떠나실 텐데, 그래서 특히 제자들을 위해서 간절히 기도하신 내용이 요한복음 17장에 나옵니다. 그런데 여러분 아십니까? 예수님께서 그 당시 기도하실 때 우리를 위한 기도도 하셨습니다. 제가 그 부분을 읽어드리겠습니다. 요한복음 17장 20절 21절입니다. 내가 비옵는 것은 이 사람들만 위함이 아니요 또 그들의 말로 말미암아 나를 믿는 사람들도 위함이니 아버지여 아버지께서 내 안에 내가 아버지 안에 있는 것 같이 그들도 다 하나가 되어 우리 안에 있게 하사 세상으로 아버지께서 나를 보내신 것을 믿게 하옵소서. 예수님께서 잡히시기 바로 직전에 우리를 위해서도 이렇게 기도하셨다는 사실이 얼마나 감사한지 모릅니다. 지금도 예수님께서는 우리를 위해 하나님 아버지께 기도하고 계십니다. 우리를 위한 대언자입니다. 대언자란 우리가 법정에서 변호사를 생각하면 좋습니다. 우리를 위해 변호해 주시는 분입니다. 우리를 위해 기도하시고 우리 죄를 위해 십자가에서 피 흘려 돌아가시고 그리고 우리를 의롭다고 선포하시기 위해 죽음에서 다시 일어나신 분이 예수 그리스도이십니다. 이분이 우리 구세주이고 우리의 왕이시며 만주의 주이십니다. 영생은 오직 한 분이신 참 하나님과 그가 보내신 예수 그리스도를 아는 것입니다. 하나님과 예수 그리스도를 우리에게 알려주는 말씀이 성경에 있습니다. 누구나 이해하기 쉽도록 우리말로 번역한 읽기 쉬운 성경과 함께 하나님 말씀을 매일 묵상하시기 바랍니다. 이제 들으실 성경은 신약 마태복음입니다.
23장 예수께서 무리와 당신의 제자들에게 말씀하셨다. 율법 선생들과 바리새파 사람들은 모세의 율법을 가르치고 있다. 그러니 너희는 그 사람들이 말하는 것을 그대로 지켜라. 그러나 그 사람들의 행실을 본받지 말아라. 그들은 남에게는 율법대로 살라고 가르치면서 자기들은 행동으로 옮겨 실천하지 않는다. 그들은 사람들이 지키기 어려운 엄격한 규칙을 만들어 지키라고 한다. 그러나 자기들은 그 규칙들을 지키려고 하지 않는다. 그들이 하는 선한 일은 다른 사람들에게 보이기 위한 것일 뿐이다. 그들은 성경 주머니를 크게 만들고 옷에 다는 술을 길게 하여 늘어뜨리고 다닌다. 그들은 잔치에 가면 가장 높은 자리에 앉으려 하고 회당에서는 가장 좋은 자리를 찾는다. 또 그들은 장터에 서서 사람들에게 인사받는 것을 좋아하고 사람들에게 선생님 소리를 듣고 싶어 한다. 그러나 너희는 선생님 소리를 듣지 않도록 하여라. 너희의 스승은 오직 한 분뿐이고 너희는 모두 형제요 자매들이다. 이 세상 어느 누구도 아버지라고 부르지 말아라. 너희의 아버지는 하늘에 계시는 아버지 한 분뿐이시다. 너희는 선생님이라는 소리도 들어서는 안 된다. 너희에게 선생님은 그리스도 한 분뿐이시다. 너희 가운데서 으뜸인 사람은 스스로 종이 되어 너희를 섬기는 사람이다. 자신을 높이는 사람은 낮아지고 자신을 낮추는 사람은 높아질 것이다. 너희 율법 선생들과 바리새파 사람들아, 이 위선자들아, 너희에게 큰 화가 미칠 것이다. 너희가 사람들 앞에서 하늘나라의 문을 닫기 때문이다. 너희는 너희 자신도 하늘나라에 들어가지 않을 뿐만 아니라 들어가려고 애쓰는 사람들까지 들어가지 못하게 막고 있다. 너희 율법 선생들과 바리새파 사람들아, 이 위선자들아, 너희에게 큰 화가 미칠 것이다. 너희는 바다를 건너가서 다른 나라 땅을 두루 돌며 너희의 가르침을 따를 사람들을 찾아다닌다. 그러나 그런 사람을 찾으면 너희보다 갑절이나 더 나쁜 사람으로 만들어 너희와 같은 지옥의 자식이 되게 한다. 너희에게 큰 화가 미칠 것이다. 너희는 제 앞도 잘못 보면서 다른 사람들을 이끌고 있다. 그러면서 사람들에게 이렇게 말한다. 성전을 두고 맹세하면 지키지 않아도 되나 성전 안에 있는 금을 두고 한 맹세는 꼭 지켜야 한다. 너희 눈 멀고 어리석은 사람들아, 어느 것이 더 중요하냐? 금이냐 아니면 성전이냐? 성전 안에 있는 금이 귀중한 것은 그것이 성전 안에 있기 때문이다. 그러니 성전이 더 중요하다. 또 너희는 이렇게 말하고 있다. 제단을 두고 맹세하면 지키지 않아도 되나 그 제단 위에 있는 제물을 두고 한 맹세는 지켜야 한다. 너희는 눈뜬 장님들이다. 어느 것이 더 중요하냐? 제단 위에 있는 제물이냐 아니면 제단이냐? 제단의 제물이 귀중한 것은 그것이 제단 위에 있기 때문이다. 그러니 제단이 더 중요하다. 제단을 두고 맹세하는 사람은 제단과 거기에 있는 모든 것을 두고 맹세하는 것이다. 그리고 성전을 두고 맹세하는 사람도 성전과 그 안에 계신 하나님을 두고 맹세하는 것이다. 하늘을 두고 맹세하는 사람은 하나님의 보좌와 그 보좌에 앉아 계신 분을 두고 맹세하는 것이다. 너희 율법 선생들과 바리새파 사람들아, 이 위선자들아, 너희에게 큰 화가 미칠 것이다. 너희는 너희가 기르는 박하와 회향과 근처의 10분의 1은 하나님께 드리면서 정말 중요한 하나님의 계명은 지키지 않는다. 물론 가진 것의 10분의 1을 바치는 것도 가볍게 여겨서는 안 되지만 정의와 자비와 신의와 같은 율법의 더 중요한 요소들도 지켰어야만 했다. 다른 사람들을 이끈다고 하는 너희가 바로 눈뜬 장님이다. 자기 잔에 빠진 하루살이는 건져내면서 낙타는 삼키는 사람이 있다고 생각해 보아라. 너희들이 바로 그런 사람들이다. 너희 율법 선생들과 바리새파 사람들아, 이 위선자들아, 너희에게 큰 화가 미칠 것이다. 너희는 잔과 접시의 겉을 깨끗이 닦는다. 그러나 그 속에는 너희의 욕심을 채우기 위해서 다른 사람들을 속여 빼앗은 것들이 가득 차 있다. 바리새파 사람들아, 너희들은 눈뜬 장님들이다. 먼저 잔 속을 깨끗이 닦아라. 그래야 겉도 깨끗해질 것이다. 너희 율법 선생들과 바리새파 사람들아, 이 위선자들아, 너희에게 큰 화가 미칠 것이다. 너희는 하얀 회를 칠한 무덤들과 같다. 이 무덤들은 겉에서 보기에는 아름답다. 그러나 무덤 속에는 죽은 사람들의 뼈와 온갖 더러운 것들이 가득 들어있다. 너희들도 마찬가지다. 겉으로는 의로운 사람처럼 보이지만 마음속에는 온갖 거짓과 악이 가득 차 있다. 너희 율법 선생들과 바리새파 사람들아, 이 위선자들아, 너에게 큰 화가 미칠 것이다. 너희는 예언자들의 무덤을 꾸미고 의롭게 산 사람들의 기념비를 아름답게 장식한다. 그리고 이렇게 말한다. 우리가 조상들의 시대에 살았더라면 이 예언자들을 죽이는 데 참여하지 않았을 것이다. 너희는 너희 자신이 예언자들을 죽인 사람들의 자손이라는 사실을 스스로 증명하고 있다. 그러니 너희 조상이 시작한 죄의 분량을 마저 채워라. 너희 뱀들아, 너희 독사의 자식들아, 너희가 지옥의 형벌을 어떻게 피하려 하느냐? 그러므로 내가 예언자들과 지혜 있는 사람들과 율법 선생들을 너희에게 보낸다. 그러면 너희는 그 가운데서 더러는 죽이고 더러는 십자가에 매달며 또 더러는 너희 회당에서 채찍질하고 이 동네 저 동네로 잡으러 다닐 것이다. 그리하여 땅에서 흘린 모든 의로운 피가 너희에게 돌아갈 것이다. 너희는 의인 아벨에서부터 너희가 성전과 제단 사이에서 죽인 바가랴의 아들 사가랴에 이르기까지 많은 죄 없는 사람들을 죽였다. 너희는 반드시 그 죄값을 치르게 될 것이다. 내가 진정으로 너희에게 말한다. 이 모든 일의 책임과 벌이 이 세대 사람들에게 돌아갈 것이다. 오 예루살렘아, 예루살렘아, 너는 예언자들을 죽이는구나. 너는 하나님께서 내게 보낸 사람들을 돌로 쳐서 죽이는구나. 내가 몇 번이나 암딸기 병아리를 날개 아래 품듯이 내 자녀들을 모으려 했더냐. 그러나 너는 내가 그렇게 하는 것을 원하지 않았다. 이제 내 집은 텅 비게 될 것이다. 내가 분명히 말한다. 너희가 복되시다 주의 이름으로 오시는 분이시여 라고 말할 그날이 올 때까지 너희는 나를 다시 보지 못할 것이다.
잠언 위로부터 오는 지혜. 이스라엘의 세 번째 왕 솔로몬은 잠언, 전도서, 아가서 이렇게 세 권의 책을 지었습니다. 그 가운데서도 잠언은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시는 지혜를 솔로몬의 성령의 감동으로 기록한 책입니다.
여러분 오늘도 평안하십니까? 구약 성경에 포함된 잠언을 통해 위로부터 오는 지혜를 배우는 시간입니다. 지난 시간부터 우리가 보고 있는 잠언 1장 5절 말씀은 잠언을 주신 목적 이야기를 잠깐 쉬고 지혜를 키우는 원칙을 일깨워주는 내용으로 되어 있습니다. 성경을 읽다가 이처럼 주의를 기울여야 하는 부분이 나오면 저는 그러한 사실에 표시하고 기억하기 위해서 나름대로의 메모를 책에 적어놓습니다. 잠언 1장 5절 주석이 시작되는 부분에는 제가 이렇게 써놨습니다. 5절은 다섯 번째 목적이 아니다. 네, 피식 웃으시는 분도 계신 것 같습니다. 이렇게 한번 생각하고 메모를 해놓으면 다음에 같은 부분을 읽을 때 크게 도움이 됩니다. 아, 여기 전반적인 구성은 이랬었지 하고 생각이 나기 때문이죠. 제가 성경을 연구하는 방식이 너무 가볍지 않나 하는 생각을 하시는 분이 혹시 계실지 몰라서 사족을 하나 붙일까 합니다. 옛날 유대교에서 성경을 옮겨 쓰는 일을 맡은 사람은 하나님의 이름을 나타내는 성스러운 네 글자가 나오면 경건히 목욕을 하고 그 네 글자, 히브리어로 네, 자음 네 개입니다. 이것을 옮겨 썼다고 합니다. 참으로 훌륭한 마음가짐입니다. 하나님은 경외감을 갖고 대하여야 하는 분이고 성경은 영혼과 영원의 문제를 다루는 매우 심각한 책인 것은 분명합니다. 그리고 우리는 그러한 사실을 늘 마음에 새겨야 합니다. 하지만 그렇다고 해서 성경을 연구하실 때 너무 심각한 얼굴을 하고 거룩함을 과장할 필요는 없다 하는 것이 제 생각입니다. 잠언 1장 5절 상반절과 하반절 내용이 긴밀하게 서로 보완하는 형식으로 되어 있다고 말씀드렸죠. 그러면 5절 말씀 전체를 다시 한번 읽으면서 그 분위기를 느껴보겠습니다. 지혜 있는 자는 듣고 학식이 더할 것이요 명철한 자는 지략을 얻을 것이라. 네. 2절부터 4절까지 잠언의 목적 다섯 가지를 듣고 이제 5절에 와보니 잠언이 필요한 사람, 잠언을 필요로 하는 사람의 범위가 넓어졌습니다. 5절 하반절에 명철이라는 말이 익숙하게 들리죠? 네, 앞서 2절 하반절에서도 이 단어가 나왔었습니다. 어리석은 자뿐만 아니라 지혜 있는 자에게도 잠언이 필요합니다. 명철의 말씀을 깨닫게 되어야 하는 사람, 즉 식별할 수 있는 능력을 갖출 필요가 있는 사람뿐 아니라 명철한 사람에게도 잠언이 필요합니다. 여기서 지략이 무슨 의미인지 궁금해서 사전을 찾아보았습니다. 저는 히브리어 단어를 연구할 때 BDB라는 사전을 자주 이용합니다. 모든 표지어가 순서대로 하나씩 쭉 나오는 것이 이제 일반적인 사전의 구성인데 BDB 사전은 기본이 되는 단어를 표지어로 삼고 관련 단어를 그 아래 배치한 식으로 되어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단어에 담긴 전반적인 뜻을 이해하는 데 크게 도움이 됩니다. 여기 지략에 해당하는 히브리어 단어를 찾아보니 놀랍게도 바다에 떠있는 배와 관련이 있네요. 돛대에 달린 줄을 잡아당겨 배의 방향을 조절하듯이 또는 밧줄을 연결해서 배를 예인하듯이 우리의 삶의 방향을 잘 조절해주는 무엇인가가 필요한데 명철한 자에게는 그러한 방향 설정을 잠언을 통해 얻을 수 있는 가능성이 열립니다. 제가 왜 이렇게 복잡하게 얻을 수 있는 가능성이 열린다고 말했을까요? 그것은 5절 하반절 맨 끝에 있는 얻을 것이라는 말씀 때문입니다. 여기서 얻는다는 말씀에는 산다, 즉 무엇을 구입한다, 취득한다라는 의미가 들어있습니다. 무엇인가를 산다는 것은 내가 가진 것으로 대가를 지불한다는 뜻이 담겨 있습니다. 노력과 희생이 필요하다는 이야기죠. 산다는 것에 담긴 이런 의미를 가장 잘 깨달았던 사람 가운데 하나가 다윗왕이 아닌가 합니다. 물건을 산다고 할 때 그 산답니다. 다윗은 잘못을 여러 차례 저지른 왕이었지만 회개하는 모습이 참으로 인상적인 사람이었습니다. 이 다윗왕이 교만한 마음이 들어서 인구조사를 한 적이 있습니다. 하나님이 다스리시는 나라에서 자기의 힘을 확인하고 의지하고자 했던 다윗의 모습이 드러납니다. 하지만 인구조사를 끝내고 난 뒤에 다윗은 자책하면서 하나님께 자기 죄를 고백하고 용서를 빕니다. 하나님께서는 선지자 갓을 통해 세 가지 중 한 가지 고통을 택하게 하셨고 그로 인해 수많은 백성이 죽음을 맞게 됩니다. 사무엘하 24장 17절부터 제가 읽겠습니다. 다윗이 백성을 치는 천사를 보고 곧 여호와께 아뢰어 이르되 나는 범죄하였고 악을 행하였거니와 이 약물이는 무엇을 행하였나이까 청하건대 주의 손으로 나와 내 아버지의 집을 치소서 하니라. 이날에 가시 다윗에게 이르러 그에게 아뢰되 올라가서 여부스 사람 아라우나의 타작마당에서 여호와를 위하여 제단을 쌓으소서 하매 다윗이 여호와께서 명령하신 바 갓의 말대로 올라가니라. 네, 왕과 그의 부하들이 자기에게 오는 모습을 보고 깜짝 놀란 아라우나는 다윗에게서 사정 이야기를 듣고는 자기 타작마당을 다윗에게 그냥 주겠다고 합니다. 그때 다윗이 대답한 내용이 사무엘하 24장 24절에 나옵니다. 왕이 아라우나에게 이르되 그렇지 아니하다. 내가 값을 주고 내게서 사리라. 값 없이는 내 하나님 여호와께 번제를 드리지 아니하리라 하고 다윗이 은 50세겔로 타작마당과 소를 사고 그곳에서 여호와를 위하여 제단을 쌓고 번제와 화목제를 드렸더니 이에 여호와께서 그 땅을 위한 기도를 들으심에 이스라엘에 내리는 재앙이 그쳤더라. 다윗은 죄를 회개하면서 드리는 제사에서 자기가 치루어야 할 값이 있음을 분명히 하기 위해서 돈을 지불하고 타작마당과 소를 사서 번제와 화목제를 드렸습니다. 명철한 자가 지략, 즉 방향 안내를 얻는 방법도 그렇습니다. 들었다고 그냥 내 것이 되지 않습니다. 값을 지불하고 사야 합니다. 여기서 값을 지불한다는 말에는 두 가지 측면을 생각할 수 있겠습니다. 하나는 말 그대로 돈을 지불하는 것입니다. 세상 모든 가치를 돈으로 환산하는 것은 현대인이 지닌 가장 큰 문제 가운데 하나이지만 내 삶을 풍성하게 만들 가치 있는 것을 알아보고 돈을 써서 그것을 내 것으로 만드는 것은 명철한 사람이 하는 일입니다. 값을 지불하고 무엇인가를 획득하는 또 한 가지 방법은 실천입니다. 잠언 1장 5절 하반절에서 강조하는 것도 이것이 아닐까 합니다. 명철한 자가 되어 잠언의 말씀에 귀를 기울이고 실천함으로써 방향을 잘 잡은 배처럼 나와 다른 사람을 생명으로 인도하는 삶을 삽시다.
지금까지 지내온 것 주의 크신 은혜라 한이 없는 주의 사랑 어찌 이루 말하랴 자나깨나 주의 손이 항상 살펴주시고 모든 일을 주 안에서 형통하게 하시네 몸도 맘도 연약하나 새 힘 받아 살았네 물 붓듯이 부으시는 주의 은혜 족하다 사랑 없는 거리에나 험한 산길에 맬 때 주의 손을 굳게 잡고 찬송하며 가리라 주님 다시 배울 날이 날로 날로 다가와 무거운 짐 주께 맡겨 벗을 날도 멀졌네 나를 위해 예비하신 고향 집에 돌아가 아버지의 품 안에서 영원토록 살리라
마태복음 예수의 생애와 교훈 히브리서 1장에 이런 말씀이 나옵니다. 옛적의 선지자를 통하여 여러 부분과 여러 모양으로 우리 조상들에게 말씀하신 하나님이 이 모든 날 마지막에는 아들을 통하여 우리에게 말씀하셨으니 이 아들을 만유의 상속자로 세우시고 또 그로 말미암아 모든 세계를 지으셨느니라. 이는 하나님의 영광의 광채시오 그 본체의 형상이시라. 그의 능력의 말씀으로 만물을 붙드시며 죄를 정결하게 하는 일을 하시고 높은 곳에 계신 지극히 크신 이의 우편에 앉으셨느니라. 이처럼 본래 하나님이셨지만 자신을 비우고 사람으로 이 세상에 오셔서 우리에게 생명의 말씀을 전해주신 분이 예수님이십니다. 마태복음을 통해서 예수님의 생애와 우리에게 생명을 주신 말씀을 함께 살펴보시기 바랍니다.
마태복음 8장 5절에서 13절의 말씀을 읽어드리겠습니다. 예수께서 가버나움에 들어가셨을 때였다. 한 로마 사람 백인 대장이 다가와서 예수께 도와달라고 청해왔다. 주님, 제 종이 중풍병으로 집에 누워 몹시 괴로워하고 있습니다. 라고 말하였다. 예수께서 백인 대장에게 말씀하셨다. 내가 가서 그의 병을 고쳐주겠다. 백인 대장이 대답하였다. 주님, 저는 주님을 제 집에 모실 자격이 없습니다. 주님께서 말씀만 하시면 제 종이 나을 겁니다. 제가 윗사람의 명령에 따르는 사람이라서 그것을 압니다. 제 밑에도 군인들이 있습니다. 제 밑에 있는 군인은 제가 가라 하면 가고 오라 하면 옵니다. 그리고 제 종에게 이것을 하라 하고 명령하면 그대로 합니다. 예수께서 이 말을 듣고 놀라워하시며 당신을 따르던 사람들에게 말씀하셨다. 내가 진정으로 너에게 말한다. 나는 이스라엘의 어떤 사람에게서도 이토록 깊은 믿음을 보지 못하였다. 많은 사람이 동서 여러 곳에서 올 것이다. 그들은 아브라함과 이삭과 야곱과 함께 하늘나라의 잔치자리에 앉을 것이다. 그러나 하나님께 선택받았던 백성들, 유대 사람들은 캄캄한 바깥으로 쫓겨나서 그곳에서 고통 속에 슬피 울며 이를 갈 것이다. 그리고 나서 예수께서 백인대장에게 말씀하셨다. 가보아라. 네가 믿는 대로 될 것이다. 그 순간 백인대장의 종이 나왔다. 읽어드린 말씀으로 가라, 네 믿은 대로 될지어다 라는 말씀으로 나누겠습니다. 우리나라는 임진왜란의 비극적인 역사를 겪으면서 일반적으로 좋지 않게 기억되는 것은 일본 순사였습니다. 언제나 지배국의 적은 권력이라도 가진 사람은 그들의 지배를 받는 백성들에게 별로 좋은 인상을 남기는 일이 없었던 것 같습니다. 그러나 이스라엘 속에서는 상당히 달랐던 것 같습니다. 성경 속에서는 이스라엘이 로마의 압제 아래 있었음에도 불구하고 더러 칭찬받는 로마의 백부장들을 기록하고 있는 것들을 읽게 됩니다. 당시의 시대적인 상황을 보더라도 하인은 자신 소유의 재산 정도로 취급되고 있는 역사적인 기록을 볼 수 있는데 오히려 자신에게 손해를 끼치고 있다고도 생각할 수 있는 하인의 고난을 안타까워하는 이 백부장은 이렇게 주님을 믿고 확신하고 순종할 수 있었던 이유가 결국 믿음이 있었기 때문임을 이해하게 됩니다. 그러나 이와는 반대로 본문 마지막 부분에서는 선택받은 하나님의 백성들이 믿음을 잃고 은혜와 하나님의 약속에서 벗어나는 것을 안타까워하시는 주님의 탄식을 들으면서 우리 모두의 믿음을 점검했으면 하는 두려움과 안타까움을 갖게 됩니다. 이 복된 말씀을 듣는 모두에게도 주님께서 이 백부장에게 주셨던 말씀처럼 네 믿음대로 될지어다 라는 칭찬의 선언을 듣게 되고 치유되고 해결되는 은혜의 역사가 함께 하시기를 원합니다. 5절 7절의 말씀을 첫 부분으로 문제를 주님께 가지고 나오는 것 자체가 복이라는 겁니다. 이 백부장이 주님을 찾는 것은 이 본문의 기록처럼 단순한 것은 아니었을 겁니다. 사실 이 백부장이 주님께 나온 것 자체만으로도 칭찬받기에 충분한 자세입니다. 당시에 이스라엘 속에서 예수 그리스도에 대한 평가는 우리 시대처럼 분명한 것은 아니었습니다. 그런 입장에서 자신의 지위와 입장도 생각하지 않고 그 막연하게 들리는 이스라엘의 선지자에게 자신의 일도 아닌 하인의 일을 가지고 왔다는 것 자체가 믿음 없이는 불가능했을 것입니다. 낮은 자의 고난을 자신의 것으로 함께 나누는 모습을 이 백부장에서 봅니다. 한 백부장이 나와 간구하여 라는 표현을 보면 대단히 적극적입니다. 모든 다른 일을 접어두고 이 일로 예수들을 만나는 일에 시간과 마음을 썼다는 그런 의미입니다. 뿐만 아니라 간구하였다고 하는 표현도 가까이에 다가와서 간절히 부탁을 드린 겁니다. 그것도 자신의 일을 가지고 간구한 것이 아니라 자신의 하인을 위한 겸손과 기도였다는 데 아름다움이 있습니다. 우리는 다른 사람들이 기도를 요청해도 이 백부장처럼 주님 가까이에 그 문제를 가지고 나아가지 못하는 사람들도 있습니다. 그럼에도 기도의 응답을 얼마나 주님 가까이에서 간구하느냐가 응답받는 비결이 될 것입니다. 이것은 우리 육신이 그런 것보다도 우리 마음이 그런 것이죠. 오늘 우리 각자는 사실 자신의 힘겸으로 부르짖을 때가 많습니다. 그러나 그것보다도 우리 서로가 이 백부장처럼 자신보다 못한 다른 사람의 아픔을 가지고 주님 가까이 나아가는 것은 예나 지금이나 응답이 분명한 기도가 될 것입니다. 이 백부장의 기도의 내용도 먼저 이 문제의 해결에 열쇠를 가지신 주님을 인정하고 고쳐주시오 라는 자신의 요구보다 있는 그대로의 상황을 보고하고 있다는 겁니다. 인생의 괴로움이 결코 주님의 원하심이 아닙니다. 주께서 인생으로 고생하며 근심하게 하심이 본심이 아니시로다. 예레미야 애가 3장 33절이죠.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것은 우리 모두의 행복이지 괴로움이 아님을 확신할 필요가 있습니다. 예수겔 선자를 통해서도 당부하고 계십니다. 나는 악인의 죽는 것을 기뻐하지 아니하고 악인이 그 길에서 돌이켜 떠나서 사는 것을 기뻐하노라. 예수겔서 33장 11절에 탄식하시는 주님을 뵙습니다. 하나님의 원하심은 우리 모두의 평안이지 결코 고난이 아닙니다. 주님은 우리의 모두의 평안을 주시려고 십자가를 지셨습니다. 7절의 말씀에서는 이러한 겸손과 사랑의 모습을 보신 주님께서는 내가 가서 고쳐주리라 말씀하십니다. 응답은 우리가 요구하는 것이 아닙니다. 주님께 우리의 문제를 들고 나가면 주님께서 말씀하십니다. 내가 가서 그 고통을, 문제를 고쳐주리라. 그러나 여기에서 백부장의 믿음은 끝나지 않음을 봅니다. 8절 9절을 보면은 두 번째로 생각하겠는데 다만 말씀으로만 하옵소서라고 요청을 드립니다. 감히 영광의 주님을 감당하지 못하겠다는 그런 표현인데요. 주여 내 집에 들어오심을 나는 감당치 못하겠사오니 이 고백은 외형적인 그의 형편 때문이기보다는 죄와 허물로 인한 사람의 비참함을 고백하는 것이라고 봐집니다. 사실 주님께는 우리의 처함을 영광으로 바꾸시기 위하여 영광의 보좌를 버리시고 오셔서 가장 초라한 짐승의 우리간에 태어나신 주님이십니다. 그런 주님의 은혜와 사랑에 오늘 우리는 이 백부장처럼 엎드릴 필요가 있습니다. 8절 하반절을 보니까 다만 말씀만 해주십시오. 그렇게 백부장은 요청을 하죠. 이 백부장은 주님께서 말씀으로 천지를 지으신 사실을 어디서 배우지 않았어도 다만 말씀으로만 하옵소서 그러면 내 하인이 낫겠사옵나이다 고백하고 있는 것입니다. 주님을 번거롭게 하지 않으려는 배려도 되겠지만 주님의 말씀 한마디면 모든 것이 가능하리라는 믿음이야말로 진정한 믿음의 자세입니다. 주님께서 칭찬하실 수밖에 없었던 믿음은 여기서 끝나지 않았습니다. 무엇을 명령하시든지 순종하겠다는 겁니다. 9절의 내용이죠. 나도 남의 수하에 있는 사람이요. 내 아래도 군사가 있으니. 이 믿음의 의미는 주님께서 명령하시는 것이 어려운 것이 되었든지 쉬운 것이 되었든지 무엇이든지 순종할 준비가 되어 있다는 고백입니다. 특히 군대의 질서는 상관의 명령에 절대 복종이 생명처럼 지켜지는 곳에서 나도 남의 수하에 있는 사람이라는 말은 제안을 받을 수 있다는 고백이죠. 그러나 중요한 것은 이 백부장은 그렇다고 할지라도 그것이 주님을 순종하는 것에 장애가 되지 않겠다는 고백으로 들립니다. 그리고 연이어지는 고백은 앞의 이 조건을 넘어섭니다. 이더러 가라 하면 가고 저더러 오라 하면 오고 내 종들로 이것을 하라 하면 하나이다. 지금 주님께서 어떤 것을 명령하시든지 모든 것을 다 동원하여 순종할 자세가 되어 있다는 고백을 드리고 있는 겁니다. 선지자 사무엘은 여호와께서 번제와 다른 제사를 그 목소리 순종하는 것을 좋아하심 같이 좋아하시겠나이까. 순종이 제사보다 낫고 듣는 것이 수양의 기름보다 나으니 사무엘상 15장 22절에 아주 귀중한 순종의 말씀을 가르쳐주고 있습니다. 순종으로 이 백부장의 복이 오늘 우리 모두의 복이 되시기를 바랍니다. 세 번째로는 10절에서 13절의 말씀으로 이스라엘 중 아무에게서도 이만한 믿음을 만나보지 못하였노라. 하나님을 알았는지 몰랐는지 모르는 이방인 백부장에게 우리 주님께서 이렇게 칭찬을 하고 계시다는 겁니다. 아브라함과 이삭과 야곱, 이 위대한 믿음의 조상들이 있다고 하는 당시의 이스라엘 사람들로부터는 그들의 조상 같은 믿음을 보지 못하셨던 주님은 오히려 이 이방인의 입에서 나오는 고백으로 인하여 놀라시고 칭찬하시는 모습입니다. 오늘의 산 믿음이 중요하고 예수님께서는 그런 믿음을 기뻐하십니다. 10절에 주님께서 기이 여기시고 칭찬하셨다 기록되고 있죠. 못할 일이 없으신 예수 그리스도께 기이한 것이 있겠습니까? 어려운 것이 있겠습니까? 선택된 아브라함의 후예들이라고 큰소리치는 이스라엘 속에서는 이런 믿음을 만나보지 못하심이 한편으로는 주님의 마음을 아프게 하셨을 것으로 여겨집니다. 비록 세상에서는 백부장 같은 지위가 없더라도 주님께는 인정받는 믿음의 사람들이 되어야 할 것입니다. 11절에서 12절에는 이 은혜의 역사 앞에서도 주님의 안타까움이 있었다는 겁니다. 이 사건을 통해서 주님께서는 자신이 태어난 이스라엘의 믿음 없음을 한탄하시는 것을 봅니다. 많은 사람들이 영광의 천국에 앉을 것인데 그때 그곳에 나 자신이 제외된다면 그것보다 더 큰 비극은 없을 겁니다. 우리의 각자의 믿음이 반드시 지속적으로 자라야 하고 교회가 살아있는 유기체로서의 몸이라면 생명을 낳고 기르는 모습을 각 성도의 삶과 함께 당연히 지속되어져야만 합니다. 결혼한 부부는 어린아이를 낳지만 그리스도인이 된 사람들은 결국 그의 가르침으로 영적인 자녀들을 낳는 것도 우리가 반드시 해야 될 역할입니다. 오늘 이 말씀 듣는 여러분들 한 사람도 이 주님의 안타까운 탄식의 내용이 적용되지 않도록 최선을 다하는 주님의 칭찬만 듣는 백성들이 되시기를 부탁을 드립니다. 13절의 말씀, 모든 믿음을 가진 자에게 주님은 응답하신다는 사실입니다. 주님의 약속은 조금도 헛됨이나 거짓이 없습니다. 믿음의 소유자였던 백부장에게는 네 믿은 대로 될지어다 하셨듯이 우리가 무엇을 어떻게 믿고 있든지 반드시 각자의 믿은 대로 우리의 미래는 주어질 것입니다. 가라, 네 믿은 대로 될지어다 하시니 그 시로 하인이 나으니라. 주님의 응답은 언제나 즉각적입니다. 그러나 여기서 중요한 것은 우리가 믿음을 가지고 있어야 주님은 네 믿은 대로 될지어다 하실 것이기 때문에 우리에게 이 백부장 같은 믿음이 있어야만 합니다. 하나님께서 알아주시는 것이 아니라 내가 가진 믿음의 그릇대로 받는 원리를 여기서도 배웁니다. 그렇기 때문에 내가 가지는 믿음이 얼마나 중요한가. 이 시간에도 여전히 관건은 우리 각자의 믿음의 크기입니다. 주님께 칭찬받는 이 백부장처럼 네 믿음이 크도다. 네 믿은 대로 될지어다. 모든 기도에 이런 응답을 받는 주님의 백성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성경을 잘 이해하고 싶어요. 구약을 보면 천지창조, 노아홍수, 바벨탑 이야기가 나오잖아요. 에스더가 왕비가 된 이야기도 흥미있고요. 사울, 다윗, 솔로몬 왕에 관한 이야기도 있고 바벨론 포로로 잡혀간 이야기도 있어요. 이런 단편적인 내용은 아는데 이 모든 구약의 사건이 우리와 어떤 관계가 있는지 알고 싶어요. 그리고 구약과 신약의 관계도 알고 싶고요. 궁금한 게 정말 많아요.
월드 크리스천 한국어 방송에서는 새로운 시리즈를 기획하고 있습니다. 방금 들으신 것처럼 하나님 말씀을 더 깊이 알고 싶은 분이 많습니다. 성경은 1600년에 걸쳐 약 40명의 하나님의 사람들이 성령의 감동으로 우리에게 하나님 말씀을 전해준 책입니다. 저희가 기획하는 이 새로운 시리즈에 관심을 갖고 기대해 주시기 바랍니다.
찬양하라 내 영혼아.
진리가 너희를 자유케 하리라. 예수님께서 하신 말씀입니다. 세상이 나를 아무리 억압하여도, 때로는 근심과 걱정이 우리 마음을 짓눌려도, 우리가 진리 안에 가하면 하나님 말씀이 우리에게 자유를 줍니다. 그러나 무엇보다도 놀라운 말씀은 하나님 말씀, 곧 진리가 우리를 죄의 속박으로부터 자유롭게 해줍니다. 예수님은 나는 길이요 진리요 생명이라고 하셨습니다. 오늘도 하나님의 말씀을 저와 함께 묵상해 보지 않으시겠습니까? 여러 기적 가운데 귀신을 쫓아낸 이야기가 마가복음 3장에 나옵니다. 이것을 보고 그 당시 율법학자들은 예수님이 귀신의 두목인 바알세불의 힘을 빌려서 귀신을 쫓아낸다고 비난했습니다. 그런 비난은 사실 논리적 모순이었습니다. 예수님께서 말씀하신 대로 귀신이 귀신을 상대로 서로 싸우면 스스로 망하는 길이기 때문입니다. 이때 예수님의 어머니 마리아와 그의 형제들과 누이들이 예수님을 찾아왔습니다. 예수님을 만나고 싶어 했습니다. 그런데 예수님이 이런 말씀을 하셨습니다. 누구든지 하나님의 뜻을 행하는 사람이 곧 형제요 자매요 어머니다. 어뜻 듣기에 예수님의 이 말씀은 예수님의 어머니 마리아에게는 상처가 될 수 있는 말씀처럼 들립니다. 그러나 예수님은 자신이 세상에 오신 목적을 말씀하신 것입니다. 마리아는 예수님이 태어날 때부터 그에 관한 말을 항상 마음에 새겨두었습니다. 이번에도 예수님의 말을 마음에 새겨두었을 것입니다. 복음서에서 우리가 마리아를 마지막으로 보는 때는 예수의 십자가 곁에서입니다. 사랑하는 아들이 못 박힌 모습을 보는 마리아의 고통은 어디에도 비길 수 없었을 것입니다. 틀림없이 칼이 그의 마음을 찌르는 듯 했을 것입니다. 예수님의 육신의 어머니 마리아를 숭배하고 그에게 기도하는 교회도 있지만 마리아는 사실 여느 여인과 다를 바 없는 사람이었을 뿐입니다. 그렇다면 마리아와 예수님은 어떤 관계였을까요? 요한복음 19장 26절에서 예수님은 어머니에게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여자여 보소서 아들이니이다. 그리고는 사랑하는 제자 요한에게 그의 어머니 마리아를 부탁합니다. 보라, 내 어머니라. 예수님이 공생애를 시작하실 전에 부모를 받들여 섬겼듯이 마지막 순간에도 예수님은 어머니를 위하는 마음으로 사랑하는 제자에게 부탁했습니다. 그때부터 요한은 마리아를 자기 집에 모셨습니다. 사도행전 1장을 보면 예수님이 승천하신 후 제자들이 마가의 다락방에 들어가 기도할 때 예수님의 어머니 마리아도 거기 있었습니다. 그것이 우리가 성경에서 보는 마리아의 마지막 모습입니다. 그런데 우리가 조금만 상상력을 발휘하면 교회가 세워진 후 주의 만찬에 참여하는 마리아의 모습을 그려볼 수 있습니다. 십자가에서 찢긴 예수 몸을 상징하는 떡을 뗄 때, 그리고 십자가에서 흘린 주님의 피를 기념하는 포도나무에서 난 잔을 마실 때 마리아의 심정이 어땠을 것 같습니까? 내가 낳고 기른 내 아들이었지만 주님의 죽으심을 기념하는 주의 만찬에서는 내가 사랑했던 아들이 이제는 나의 구세주임을 감격해 하면서 눈물로 참여했을 것 같습니다. 나의 사랑하는 아들, 나의 구세주. 그렇게 고백하고 믿었을 것입니다. 마리아가 예수님의 어머니로 선택을 받았을 때 장차 자기 앞에 어떤 일이 기다리고 있는 줄 알았을까요? 마리아는 주의 여종이 오니 말씀대로 내게 이루어지다 라고 고백한 믿음의 여인이었습니다. 요한복음 16장 3절에서 주님이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세상에서는 너희가 환난을 당하나 담대하라. 내가 세상을 이기었노라. 이 말씀이 우리에게 얼마나 격려가 되는지 모릅니다. 우리도 믿음으로 세상을 이길 수 있습니다. 왜냐하면 세상을 이기는 승리는 이것이니 우리의 믿음이기 때문입니다. 요한일서 5장 4절 말씀입니다. 야고보서 5장 13절에서 너희 중에 고난당하는 자가 있느냐 그는 기도할 것이요 즐거워하는 자가 있느냐 그는 찬송할지니라 라고 했습니다. 골로새서 3장 15절은 그리스도 평강이 너희 속에 풍성히 거하여 모든 지혜로 피차 가르치며 권면하고 시와 찬송과 신령한 노래를 부르며 감사하는 마음으로 하나님을 찬양하라고 했습니다. 그리고 에베소서 5장 19절에서는 시와 찬미와 신령한 노래로 서로 화답하며 너희 마음으로 주께 노래하며 찬송하라 라는 말씀이 나옵니다. 여기 나오는 화답이라는 단어는 우리가 찬양을 통해 그리스도를 가르칠 수 있다는 뜻이기도 합니다. 그러므로 찬양은 하나님께 드리는 노래이고 주님의 이름을 증언하는 우리 입술의 열매이기도 하지만 찬양을 통해 그리스도를 전하고 신앙을 격려할 수도 있습니다. 오늘 방송으로 소개하는 찬양은 우리 마음으로 노래하는 아카펠라입니다. 여기서 일일이 이름을 밝히진 않지만 본 방송을 위해 아름다운 찬양곡을 제공해 주신 모든 분께 감사 인사를 드립니다.
하나님 몰라 주님 사랑.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 우주 만물을 창조하시고 저희를 위해 예수님을 보내주신 하나님을 아버지라고 부를 수 있는 특권을 주시니 감사합니다. 존귀하시는 하나님 아버지 이름이 영원토록 영광을 받으시옵소서. 험한 세상 가운데서, 때로는 공의가 외면받는 이 세상 가운데서 저희가 주님만을 바라보고 의지합니다. 공의로 세상을 심판하시며 주린 자에게 먹을 것을 주시고 억눌린 자에게 자유를 주신 하나님, 주님의 뜻이 하늘에서 이루어진 것처럼 이 땅 위에서도 이루어지게 하옵소서. 오늘도 저희 마음을 열어 하나님 말씀에 귀 기울이게 하시고 주님의 귀한 말씀을 사모하게 하소서. 이 세상의 모든 악으로부터 저희를 지켜주시고 시험에 들지 않도록 붙들어 주옵소서. 저희 연약함으로 지은 죄를 용서해 주시고 저희 또한 저에게 잘못을 저지른 사람을 불쌍히 여기고 용서하는 마음을 허락해 주옵소서. 주님의 보혈로 저희를 구원하신 구세주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오늘 함께 해주셔서 감사합니다. 내일도 찬양과 기도와 하나님의 말씀을 여러분과 함께 나눌 수 있기를 소망합니다. 여기는 KNLS 월드